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탓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성경부 시간에 우리는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함께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며 또한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매우 타당해 보이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8장 6절 이하의 구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를 접했을 때 그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어깨에 지어진 그 무거운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의 샘플이자 모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음을,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자신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돌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이제 시대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노사사는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이 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뒤를 이을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 건 사실 사무엘 그 자신이 미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엘 역시 구시대적인 생각과 사고를 지니고 있는 지극히 보수적인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주변에서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체제로 변모해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시대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보수적인 인물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벼랑 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해온 그 늙은 지도자를 이제는 물러나야 할 구시대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무엘의 유일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가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구시대 유물로 여기는 백성들의 태도는 그나마 참아줄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엘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파고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이 사무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싫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불쾌하기 짝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싫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열방과 같이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는 함정과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입장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명기 7장 8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메 아나하트. 이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 영어의 비코우스라는 의미입니다. 메 아나하트는 그 매는 전치사이고 아나트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키 매 아나트 하면 because of love, 즉 사랑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8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여기서 그들은 이방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즉,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는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세는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이면에 그들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함정과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따른 커다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놓이게 하시고 또 그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방인의 압제, 다시 이스라엘 간구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왕과는 달리 권력과 행정을 상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렇게 반복되는 위험과 위기가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상시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류는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그로 인한 자신들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력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타락에 따른 범죄함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그들은 오직 이방으로부터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불순종까지 합리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왕정,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정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인류가 인간의 합리성을 신뢰하고 그 신뢰도가 극에 달했을 때 인류는 늘 최악의 비극을 맞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고 또 뒤를 그 후폭풍으로 인간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허무주의가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인간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바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직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됩니다. 인간 내부에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만이 인간은 외부에서 오는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소망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비열한 자기 합리화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 동사 샤알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요구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왕정시대를 열게 될 새로운 임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일단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자행된 끔찍한 타락과 만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전체 지파 연합군의 처절한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지파는 이러한 멸족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말 그대로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가문 소개에 이어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 및 평가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준수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굿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토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그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신 뒤에 피조된 세계를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네이 토브. 보라, 이 얼마나 좋은가.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은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해 두신 것입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토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단어 안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육모와 됨됨이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사울은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게다가 키도 훤칠했습니다.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다고 하면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육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사울의 됨됨이까지 토부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잇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에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효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착한 도련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깊이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자 사울은 이제는 자신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되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 잘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까지 완벽하게 톱 준수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됨됨이는 그 다음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사환이 암나기를 찾으러 온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찾으러 온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다급하게 암나기를 찾으러 나왔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는 예물로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뵙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자세에서 우리는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사울은 얼굴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에 예의 바르고 조신하며 효자에다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든 됨됨이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즉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주역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울의 외모와 인간됨에 대한 평가일 뿐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일 따름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물이었을 따름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왕정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물리적인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의 이 고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시름과 또 서글픔이 묻어 있습니다. 강력한 군주를 향한 이스라엘의 열망과 요구에 의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실패한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미성숙과 어리석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으니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결말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이 물려받을 유산을 다 내어줍니다. 그 아들이 그 유산으로 어떻게 망가지게 될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주를 원하는 건 그들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이 계셔야 하는 그 보좌에서 기꺼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최선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왕좌에 앉혀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 자신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나귀들을 그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낮춤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낮추기만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고민하며 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작고 미약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묻고 또 만나야 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하늘에서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지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최소한 자신에게 왜 그러한 책임과 위치가 주어졌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자의 자리에 앉히신 역사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도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은 진지하게 성찰해 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염원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그 왕위에 진정으로 계셔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사울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자신의 운명 앞에서 처음에는 떨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누리는 그 권력에 취해서 그 맛에 길들여져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보여준 삶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수준이자 실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이 차지한 그 왕위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랜 인고의 시간을 광야 곧 빈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잡힐 듯한 권력을 잡기 위해 애써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보좌에서 기꺼이 내려와 그 보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드린 보좌를 다시금 영원히 다윗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 익은 믿음은 설 익은 왕 사울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설 익음은 그들 전체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 수 있고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설프고 또 설 익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에게 고백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여기가 네 자리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 보좌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빈 보좌를 차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성급하고 설익은 믿음이 어설픈 기도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을 대로 해달라고 여전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설픈 믿음과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보좌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